아침마다 우리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진심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기록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있는 열왕기상입니다. 주로 19장을 중심으로 발췌했습니다. 제가 18장 4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증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19장 1절에 주십시오.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3절 합니다. 제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버거러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8절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9절입니다.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대답하고 그 11절 제가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절 같이 합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훈련 이렇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기도. 엘리야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하는 말씀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야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치게 되는 광야와 같은 시기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간이고요. 황무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인생의 황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명과 그 생애를 그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고양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기간이 없었으면은 엘리야가 그냥 그 갈멜산에서 그저 불 내려오고 비 내리고 이것으로 끝났으면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 변화산상에서 일어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정도 인물은 되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요. 광야 기도는 또 특별히 광야의 시기에만 해당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광야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영적 훈련인데 평소에 안 하니까 이때라도 해서 그것을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몰아붙이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광야의 기도를 8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살피면서 우리를 위한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행로를 주님 앞으로 정하게 하는 사랑의 간섭입니다. 길라잡이에 나온 것과는 순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씀하면서 또 다시 주셨어요. 내 안에 내용은 다 있습니다. 엘리야의 원래 계획은요. 아합을 따라서 궁궐로 들어가서 그것을 싹 정리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앞으로 쫓아갔던 이유도 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궁궐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궁궐에 가면은 속화되고 너는 그 정정에서 휘말려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찬란했던 엘리야의 계획을 완전히 틀어지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남쪽 부엘세바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데서 시느이주에서 저 남쪽에 있는 그 이렇게 목포 항구 정도까지 되는 그 정도입니다. 거기까지 줄창나게 내려와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거기에서 제일 끝나는 그 밑에 있는 것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성경에서는 흔히들 남쪽 광야라고 표현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사막을 그냥 지칠 때까지 걸어서 로뎀나무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려고 생각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곳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고 이제는 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는 지쳤습니다. 나를 그저 죽여주십시오. 하다가 보는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엘리야는 북쪽 사람인데 내려오고 보니까 남쪽에 이스라엘로 내려 유다로 내려오고 보니까 기왕 이렇게 온 거 저 혼자 생각이지만은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그저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거나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하루 왔던 거 나머지 39일 채워가지고 40일을 채워서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걸어오 계신 하나님 엘리야로 하여금요 40일을 채워서 그 오기까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기로 하여금 40일 동안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기도로 씨름하며 언약을 받아내었던 그 약속을 자기도 몸으로 살라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마치 40년 기간을 걸어갔던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40일이라는 그 기간은 지금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일부터 저희들이 이 예배실에서 문을 열고 그저 저녁마다 그저 4주 동안은 오셔서 편리하신 분도 오시는 대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고난을 우리가 같이 겪어가고자 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광야의 생활에 자기보다 먼저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회복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간으로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뎀나무의 광야의 기도는 솔직하게 자기의 그 사정과 심정을 고백하고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나도 이런 증세가 있으면 이런 그 현상이 이런 경우가 되면은 나도 지금 광야 가운데 들어가고 있구나. 세 가지가 다 될 수도 있겠고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래저래 꼬이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말하자면은 사업과 계획의 실패입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잘 안 되었으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불의 기도, 비의 기도,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하고 놀라운 일들이 쫙 이루어지니까 엘리야는 생각할 때는 이제는 고진감내라, 이제는 이런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맨 마지막 이세벨 그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계획하던 일들이 잘 되어가다가 다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안 되어서 이때까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사업도 경제도 생활도 관계도 어려워졌을 때에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는 순간 그때가 광야의 때이고 그때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로뎀나무로 인도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실망을 당한 때입니다. 엘리야가 제일 많이 공을 들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오죽했으면 폭우에 집에 못 돌아갈까봐 이게 오버한 겁니다. 거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수도까지는요. 고고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17마일입니다. 마라톤이 22마일입니다. 거기에 겉옷을 부여잡고요. 그 하는 일들은요. 마치 고대에서 이렇게 파발꾼처럼요. 소식을 미리 전하는 발걸음이 빠른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앞장서가지고요. 혹시라도 거기에 마차가 이렇게 발에 빠져서 아합이 무슨 탈이 생기면은 아합이 가서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합을 통해서 온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정말 걱정도 팔자인 것처럼 쫓아가서 그렇게 다 수고했건만 정작 왕궁에 돌아가고 나니까 아합의 표정을 싹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비가 왔으니까 이제는 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과 더 한 짝이 되어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느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느낌이 이것이 정당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서요.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요. 백성들은요. 백성들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몇 번이나 고백하며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엘리야와 함께 그 아합의 그 아세라의 그 예언자들을 다 이렇게 숙청해버리고 이제는 정말 온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뜨겁게 달아왔던 백성들이 정작 엘리야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는 그 옆에 와줘서 조금이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이제는 오죽했으면은 엘리야가 거기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의 땅까지 왔어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까지 오고 그것도 불안했어요. 제일 남쪽 끝에 가고요. 그것도 불안했어요. 시종까지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까지 하룻길 들어가서 숨어서 있을까. 자객이 와서 첩자가 와서 자기를 해칠까봐 이 불안에 사로잡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에 그때가 광야의 로뎀 나무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가 부닥쳤을 때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는 에너지도 없고 감정도 다 소진됐고 이제는 의욕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그때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하라고 광야의 자리로 로뎀나무로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광야의 기도의 경험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잠재우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큰 공연이 지나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좌절될 때에 자기로 하여금 이 감정이 이것이 마음을 어디다 둘 수로 없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잠재우고 먹이고 마시고 쉼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근 때에는 엘리야에게요. 그냥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살아보겠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욕이 넘쳤을 때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과부의 것까지라도 뺏어서라도 같이 먹자. 그러면 너는 산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의 상태는 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냥 죽고 싶은 상태예요. 살 의욕이 없는 때입니다. 그냥 까마귀만 보냈다고 해서 먹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는 동안에 추위 타지 말라고 옆에서 뜨끈하게 달군 돌에 막 구운 빵을 엘리야를 직접 깨워서 먹이시고 다 먹고 나니까 식곤증 온 것처럼 또 자라 해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데는 따뜻한 집밥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시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한 번도 엘리야를 꾸짖고 야단치고 너 왜 이러니 정신 차려.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주장이니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실 말이 많았겠습니까? 엘리야가 불평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자기 혼자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다 죽고 아무도 없다는 등 과장된 자기 주장과 자기 도취에 빠질 때 그건 아니지. 그건 사실과 다르지. 그건 너무 과장이야. 그게 아니고 하고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라도 그거를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퍼지고 울 때에 이렇게 하면 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함부로 나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혹시 내 우는 소리라도 방해될까 봐 숨죽여서 같이 울어주는 친구 상한 마음을 받아주고 다친 감정을 알아주고 참 아팠겠구나.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엘리야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광야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동굴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부르시는 물음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의 배경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나는 이런저런 일이 안 돼서 이것이 문제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는 거품이야. 마치 애가 밖에서 집을 나갔습니다. 뭘 들어왔으면 큰 사고를 냈다 그래요. 뭐 교통사고 났다 그래요. 집에 있는 차를 갖고 가서 사고를 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애가 막 경찰서에 있다 뭐 했다 뭐 사고가 났을 때에 찾아갔을 때에 우리가 부모라면은 정말로 애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갔을 때 차는 어떻게 됐니? 너 무슨 일 한 거야? 이거를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가 하는 이야기로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엄마가 와서 일단은 다 제껴놓고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너 괜찮아? 그 말을 들을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에 아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 나에게 있다. 딴 것은 다 없어지도 뭐 다 없어져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영혼을 두고 함께 갈 존재야. 엘리야는 자기의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그 답답한 사정으로 동굴 같은 자기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은 너는 왜 이 땅에 왔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실패로 너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마라. 긴급한 일의 횡포에서 중요한 일의 본질로 생애의 품격을 높여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자기 변호와 뜻대로 안 되는 세상살이에 대해서 단죄하고 무심한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요, 저기 10절에도 하고 14절에 똑같은 질문이 대답이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두 번째에도요, 찾아보시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똑같이 말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실 그 말만 했겠습니까? 나머지 그 한 말이 다 많을 건데.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수도 없이 자기 혼자서 속으로 되뇌어서 주문처럼 된 자기 인생의 스토리, 내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벌써 시작 나오면 아이고 저거 또 시작했다 순서가 딱 있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본 거 아실 건데 가운데 아까지 말씀드린 대로 따지지 않고요 사실과 다르다 뭐 어쩌다 하지지 않고 그냥 다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다 아는데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굴에서 낸 소리는 마치 샤워장에서 목욕탕에서 우리 노래 부를 때에 저도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소리가 한 번 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내 소리가 반복, 중첩, 증폭되어서 자기 소리 속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자기 소리만 내고 자기 소리만 듣는 동굴 안의 기도. 하나님은 침묵하며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도 무시도 무능도 아니고 다 쏟아내어야 나중에라도 아, 일 했구나라고 자기가 보게 되니까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사랑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렇게 동굴 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신 그 제안은요, 대답은요, 이제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내가 오거든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지나갈 것인데 이거저거 지나갈 것인데 내가 오거든 그때에 네가 동굴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동굴 어귀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가면 안 된다는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럴 때 전에 우리 설교 가운데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어놓겠다라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이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나사로에게 있어서 모든 고통을 동굴 안에 갇혀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밖에서는 다 감당하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치워라 죽음을 감당하시고 나는데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그 배경이 똑같은 배경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 말씀이요 이게 보통의 열병식을 생각해 보시면요 열병식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나 그게 사령관이나 중요한 사람이 딱 서 있으면은 그 앞으로 부하들이 쫙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병식의 주객의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말단 쫄자가 쫄병이 딱 있는데 그 앞에 모든 장군과 원수와 그게 그 앞으로 쫙 행렬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앞을 열병식 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이런 역사를 하였다라고 지나가시면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역사와 배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겸손한 배려로 너는 지금 너 혼자서 이렇게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네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다 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 하면서 내가 한 거. 내가 이런 일 했다고. 거기에 엘리야가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나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만 고통받은 게 아니야. 라는 무언의 어떻게 보면은 시위입니다. 바위를 쪼개는 바람, 지진, 불 모두가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런 길로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가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는 본래부터 안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셨다면은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있으신 거 보여달라고 해서 불이 내려오지 이거는 그럼 아니란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익숙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국한해서 그렇게만 나타나야 된다고 고집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의를 구속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엘리야야,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필요한 나의 모습은,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조용한 그 음성으로 너에게 나타난다. 엘리야에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던 허례와 허식을 지금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세미한 음성과 더불어 나타나시며 지금 동굴 안에 자기 함몰 논리에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있던 모든 것은 너를 동굴 밖으로 내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넣도록 자기를 벗어나게 하는, 자기 생각을 벗어나게 하는 고정관념과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다라는 그것을 틀을 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곱 번째, 동굴 밖에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동일한 자기 반복으로 논리를 말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첫 번째 중요한 차이는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종결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입니다. 바람으로 찢어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눴던 뒤로 쫙 갈라진 휘장과 지진으로 열린 돌무덤과 어둠을 밝히는 불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으신 그것을 동굴 밖에 역사를 하였기에 이제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부르시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고통과 자기의 난리와 자기의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무엇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셨던 십자가 사건으로 자신의 비춰보는 역사가 생기는 것, 이것이 광야 기도 가운데에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엘리야가 동굴 밖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이가 생겼습니다. 동굴 안에서 외치는 공허한 자기 메아리가 아니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에 자기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은 자기에게서 떨어져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객관성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다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기름 붓는 사명을 주세요. 기름 붓는. 여러분, 기름 부은 사명이 그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으시는 역사. 엘리야는 이미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사역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는 가서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라, 왕에게 기름 부어라. 또 두 번째 특징은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는 요 좁은 요 이스라엘 나라 여기서만 자기한테 여기에 모든 성패가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열방에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름 붓는 역사로 나는 너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엘리야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던지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은 무슨 도전인가 하면은 내가 광야 기도를 해서 이것을 믿었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가? 엘리야가 광야 길로 돌아가서라고 말씀이 나와요. 자기는 그 자리 길로 원래 하던 길로 돌아가는데 자기 하던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이상을 넘어서 너 한계를 넘어서 이제부터 너는 빠지고 너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새로운 사명과 역사로 주시는 그 도전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스트예요. 주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하자면 테스트예요. 내가 잘 지었나 안 했나 그거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할 때 이력서를 보자고 합니다. 과거에 의해서 현재와 미래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누구를 통해서 이력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규정짓겠다. 내가 너를 정의하겠다. 너는 내가 주는 사명에 의해서 규정된다. 내가 너의 이력서이다. 나는 실패자인데 또다시 돌아가라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새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너는 새로운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음에 궁극적 테스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열방을 품는 선교적인 전도자, 세상을 품는 회복적인 치유자, 이를 위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이 사명이 광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일상 가운데 의도적으로 시행해야 될 귀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상처로 마무리 짓지 말게 하시고 광야의 로뎀으로 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으로 이르게 하시고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이르게 하시고 동굴 밖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주님의 도전을 품고 주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